우리 예배 순서 중에 호세아서 말씀 읽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호세아서에 뭐 더 보탤 말은 없지만은 잘 주목하지 않았던 그 한 부분을 꺼내서 호세아서가 주는 그 말씀의 내용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방법은 남산을 올라가는 것은 장충동에서도 올라갈 수도 있고 용산에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도 아 볼 수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서는 강렬하게 주는 그 랭귀지 이미지가 있죠. 음란함, 결혼을 하는데 프라스티튜트 이런 개념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호세아서는 뭐 아 호세아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호세아한테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렇게 하라라는 그 팩트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선지자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하나의 그 상징적인 언어인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것이 진하게 각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미지가 로 루하마, 로 안미라는 그 내용이 이제 곧 나오는데 일단 이 슬라이드를 따라가면서 오늘 예배 말씀의 그 핵심인 이스르엘을 가지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보시면은 이스라엘을 찾아가려고 하면은 이스라엘은 이게 사람 이름인지 지명인지 좀 애매한데 둘 다 많습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호세아서에 나오는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미지네이션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것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나와 있는 거니까 아주 이게 큰 지도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들의 그림과 똑같이 사해가 있고 갈릴리가 있고 각 도시들이 있는 이 지역을 보면은 저 위에 갈릴리가 있고 밑에 사해가 있는데 갈릴리 조금 왼쪽에 보면은 그 부분으로 저희들이 이제 줌인을 할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이 부분입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약간 왼쪽으로 아래로 이렇게 보면은 산들이 있고 평평한 지역이 있습니다. 저 밑에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평야지대가 있죠. 저게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해놓고 그다음에 그 옆에 valley라고 쓰는데 혹은 한국말로는 이스라엘 평지 혹은 영어로는 이스라엘 valle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성경 지리적으로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슈인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이 이야기에 대해서 많이 못 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은 이스르를 빼버리고 엘만 하면 하나님 있죠. 그 이스르 할 때 스르 하는 그 단어를 풀면은 씨앗이라는 뜻이 있어요. 씨앗. 그래서 이 씨앗하고 하나님하고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 씨앗은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뿌려야 되지 않습니까? 심어야 된다는 거죠. 자, 다음 슬라이드 보면은 그래서 이 이스라엘 지역을 좀 더 하이라이트 했죠. 보니까 무슨 화살표 같기도 하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지역을 중심으로 잠시 설명을 하면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살았던 곳이 갈릴리 지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서 남쪽으로 내려와야 이스라엘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에서 더 내려가면은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근데 저기에 까만 길목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까만 길목이 왼쪽에서 보면은 이리로 가는 길도 이 길을 통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왼쪽이 오른쪽이죠. 여기 왼쪽에서 이리로 올라갈 때도 이리로 통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리로 갈 때도 통과를 해야 됩니다. 마치 제가 전주 지역에 있다고 왔는데 김제평야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김제평야를 지나야 서울에서 광주 쪽으로 갈 수 있고 광주에서 서울로 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군산에서 동쪽으로 갈 때도 김제평야를 지나야 전주를 거쳐서 산에 무진장이라는 곳, 대한민국의 남쪽 그 산맥 지역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김제평야를 떠나서는 아무데도 갈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지역 중에 이스르엘이라는 곳, 이스라엘과 이스르엘이 비슷하죠. 이스라엘 지역이 한국말로 치면은 김제평야와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많이 나는 곳이에요. 그 당시에 주산물은 쌀이 아니겠죠. 이 자리에서는 올리브 오일이라든지 그다음에 포도도 있고 그다음에 아마 밀보리 같은 게 산출이 되었을 것이에요. 또 하나는 먹을 것이 많이 나니까 어떤 일이 많이 벌어지겠어요. 저 땅을 차지하려고 싸움이 엄청나게 많이 벌어진 곳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세계 역사가 다 똑같이 평야지대에는 모든 나라들이 그 땅을 차지해서 그 식량을 확보하기 위한 정전터라고도 보시면 됩니다. 이 이스라엘의 제일 아랫부분에 보면은 이쪽 부분이 머깃도라는 곳이에요. 그 위로 거꾸로 한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게 표현되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이 지역들 여기 머깃도가 되어 있죠. 머깃도에서 아자를 부리면 아뮤깃도 해가지고 아마겟돈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겟돈 하면 예수님 사람 다 잘 알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귀의 세력과 하나님과의 엄청난 전쟁이라든지 뭐 아주 무시무시한 종말의 전쟁을 상징하는 곳이 아마겟돈인데 여기에 자음을 다 조합해서 만드는 아마겟돈이 머깃도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 말은 아, 저 지역에 싸움을 하는 그런 지역이라는 그런 연상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은 그 이미지에 있어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있는 농경지대인 것이 이제 소개가 됐는데 이것이 전쟁으로 혹은 황폐해져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면은 곡식과 포도주를 빼앗김이 일어나고 벌거벗음, 수치스러움이 드러날 수 있는 지역으로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전쟁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전쟁은 왜 일어날까요? 그 안에 부패하고 그 안에 내부적으로 망가지는 것이 외부의 힘에서 보통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치적인 이야기이고 우리는 성경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장 역시 타락한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아니함, 우상 숭배함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저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미지는 씨드가 spread out 되는 거예요. 흩뿌림이 되는 거고 scatter 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면은 거기에 대한 반드시 열매를 얻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얻지 못함, 이것이 너무나 절망적인 국가의 재난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저기 2장 8절이나 2장 22절에 있는 성경을 다 찾지 않더라도 호세아서를 여는 키는 로루하마, 로암미도 중요하지만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호세아서를 읽어내는 키가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이미지를 가지고 내가 씨를 뿌려서 심었는데 마땅히 맺어야 할 열매를 내가 다 거두어 버리겠다, 회수해 버리겠다라는 엄청난 그러한 경고의 말씀을 호세아의 입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말 자체로서 응답해야 돼요. 하나님이 심으심에 대한 그 열매를 반드시 거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평야지대고 곡창지대고 포도원 지역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없는, 그러니까 수확함이 없는 희락과 절기와 안식과 명절을 빼앗기는 이 포로들의 비참한 삶과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러한 지역이 이스라엘 평지인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가시면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로루하마는 not mercy, 긍휼이 없음입니다. 호세아가 결혼을 해서 그 아이를 낳았는데 루하마가 아니더라, 하나님의 긍휼이 하심이 없더라 라는 그 이미지로 이름을 지어준 거 아니에요? 루하마,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구원하리라. 1장 6절과 7절이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로 루하마가 루하마로 바꾸어주겠다라고 호세아서 1장 벽두에부터 이미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을 말씀하고 계시죠. 로암미, 이거는 참으로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내 백성이 아님, 암미, 내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이죠.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것도 보면 1장 9절과 10절이 연결해서 반전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호세아서 1장의 반전 이미지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 다음 슬라이드에 이스라엘의 반전 이미지가 나오는 것이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시다, 하나님께서 허트시다, 이런 개념은 두 가지 개념이에요. 좋은 개념이기도 하고 나쁜 개념이기도 해요. 씨를 뿌리니까 열매를 기대하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좋은 생각이 지죠. 그러나 이것이 막 흩들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민족을 생각하시면 하나님께서 민족을 흩으신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형벌을 주심, 이런 개념도 같이 중의적으로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역전이 일어납니까? 1장 1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함께 모인다라는 것이죠. Gathering, gathering은 scattering의 반대말이죠. 그 다음에 올라온다라는 이 말은 제 첫 번째 설교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올라간다라는 개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복이고 구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주 번창하고 번창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미지로 지금 이것이 4절에 있는 것이 11절에 반전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1장 6절과 7절, 1장 9절과 10절이 바로 가까이에서 이것이 반전이 일어나는 모습인데 1장 4절에서 11절은 좀 멀리 떨어져 있죠. 구절상으로 보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것을 잘 읽어내지를 못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저것을 키아스틱이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용어를 쓰는데 저 앞에 있는 이야기를 나중에 다시 한번 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글 쓸 때에. 그래서 1장 4절에 한 이야기를 저 멀리 11절에 반전이 일어나게 쓰는 유대인들의 글 쓰기 기법입니다. 그 안에 이제 1장 6절, 7절, 9절, 10절이 다 들어가 있죠.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4절과 11절이 가지는 의미는 꼭 로 루하마, 로 암메와 같은 이런 랭귀지 이미지가 아니더라도 의미가 주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도 호세아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를 예배 시간에도 많이 읽고 오늘도 12장을 다 읽지 않았습니까? 13장, 14장에도 볼 터인데 이제 보시면은 제일 밑에 보면은 2장 23절에 그 위에 있던 말들을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한 번 더 이야기하는 언어들이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심으실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이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실 것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라고 했지만은 너희들의 죄악을 인하여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 백성이라 라고 단정적으로 이제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 2장 23절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1장의 반전의 이미지가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2장에도 있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나올 것이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이것은 제가 첫 주에 고레스 왕과 우리 예수님을 비교해서 이미 설교한 내용인데 제가 여기 주목할 내용은 호세아서와 비교해서는 이 올라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올라감, 예루살렘으로 올라감을 한번 연결시켜서 지난번 설교와 끊어지지 않게 한 목적으로 슬라이드를 준비한 것입니다. 그것은 지난 것이니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자, 이제 제가 구약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사도 바울 이야기로 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9장에 호세아서를 다시 읽더라라는 것이죠. 호세아서를 다시 읽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저의 설교의 포인트는 항상 우리가 호세아서 공부하는 지도 공부하고 반전이 일어나더라 나는 거기에서 머물면은 안 되겠다 싶어서 사도 바울의 도움을 받아서 오늘 제가 설교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사도바울은 호세아서를 어떻게 읽었을까? 사도바울은 로마서 9장을 쓰면서 당연히 호세아의 글을 연상시키는 그러한 기법으로 글을 썼습니다. 지금까지는 유대인의 스타일로 우리가 다 읽어낼 수 있어요. 혹은 이 세상의 학문인 역사학적인 도움을 받았어. 인문학적인 도움을 받았어. 혹은 고고학적인 도움을 받았어. 지리학 적인 그러한 도움을 받아서 충분히 유대인도 읽을 수 있고 크리스찬도 읽을 수 있고 구약 사람 구약에 있었던 옛날 아주 옛날 사람들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읽는 것은 거기에서 더하여 무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를 왜 다시 읽어야 하지? 그런데 왜 호세아서를 읽을 때 호세아만 이야기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이사야를 왜 가지고 오느냐는 이야기. 호세아서를 읽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고 그리고 그 나라가 회복되어야 함이 마땅하거늘 이제 사도 바울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사도 바울의 시대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로마에게 정복당하고 끌려가고 고통당하고 로마 군인이 보는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호세아서에 있었던 그 이미지를 리마인드 시키면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항정을 했지만 소위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는 크리스천들에게 지금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온 우주의 변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유대 지역에 일어난 그 조그마한 그 이스라엘 평지의 스토리를 가지고 오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을 왜 그 로마라는 엄청난 큰 제국에 적용시키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김제평야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한반도 전체에 적용시킬 수 있겠어요? 김제평야에서 일어난 그 이야기를 온 중국을 포함한 일본을 포함한 모든 나라의 제국의 이야기로 포함시킬 수 있겠어요? 김제평야에서 일어난 그 스토리를 미국과 소련과 혹은 러시아와 유럽을 다 포함한 온 세계적인 구원의 이야기로 말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복음의 광대함을 확장시킬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담대함이 없으면 우리는 여기서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올랜도 안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복음은 비록 그 일어난 사이트, 우리가 경험하는 이 장소는 작고 미천하고 보잘것없지만은 이것이 엄청난 큰 사건이고 큰 눈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영광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선지자적인 언어들로 뭐 로루하마니, 로암미니, 이스라엘로 표현했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이 다시금 다윗 왕조를 회복하는 것으로 갔어요. 거기에 대하여 호세아서를 뛰어넘어서 우리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텔로스 완전하심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한국말로 표현하면 좀 그런데 영어로 표현하기를 저는 이렇게 좋아합니다. Revisiting.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찾아옴.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 평야에 머물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평야에는 옛날에 온갖 사건들이 다 있어요. 특별히 정말 어글리한 사건들이 너무나 많았었어요. 70명이나 되는 왕족들을 살해하는 사건들도요 여기 있었어요. 다른 민족과 싸우면서 자기들끼리 내부 분란으로 인해서 70명의 그 왕자들을 죽이는 사건들이 두 번이나 있었어요. 그걸 되풀이 되는 너무 끔찍한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는 그 이미지는 작지 않지만은, 그러나 아직까지도 국소적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갈릴리 지역에서 이스라엘 지역을 통과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는 That's different. It's a different story. 갈릴리 지역에서 그 저지대 Valley 지역, 그 골짜기 지역을 지나면서 다시 산으로 올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죽고자 결심한 그 사건, 이 복음서의 스토리입니다. 그 복음서의 스토리에 예수님은 자기가 죽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통과해서 산골짜기, 힐칸추라고 그러는데 산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까지 다다름, 즉 죽으심에 이르기까지 가는 그 스토리는 우주적이고 너무나도 큰 스토리인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만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보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호세아의 스토리를 끌어왔을 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성경 읽기는 로마서 9장에 있는 내용은 제가 오늘 소개는 하지 않았지만은 그 내용들은 빨간 것으로 하이라이트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왜 안들라인이 되어 있는가를 조금 설명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언녀 베풀 자에게 언녀를 베풀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쉬운 말로 제가 그 번역한 걸 옮겨 적은데 불쌍히 여길 자, 이것은 긍휼이죠. 어려운 말로. 그래서 이건 호세아 랭귀지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이 원하거나 노력한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야 합니다. 자비나 긍휼이나 영어로는 다 똑같아요. Mercy죠. 이게 다 호세아의 언어들입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어떤 사람은 불쌍히 여기시고 Mercy, 어떤 사람은 완고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호세아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바로에게, 제가 안들라인 했죠.
바로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그죠. 바로의 완고하게 함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는 것이냐.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그 이미지로 설명한 호세아 당시에 조금만 있으면은 이스라엘이 말 그대로 흩어져 버림, 포로로 붙잡혀가는 그러한 일을 당면하게 될 미래의 이야기, 그 미래의 끔찍한 현실이, 즉 나라가 망하는 현실이 닥쳐질 때 이스라엘은 돌아와야 했었어야 합니다. 돌아오지 못했죠. 그러나 수백 년이 지났어야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70년 만에 돌아왔지만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을 엮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것은 호세아를 봅니다. 긍휼을 봅니다. 그 다음에 모세를 봅니다. 모세 스토리, 엑소더스 스토리를 보고 바로를 보고 바로의 완고함을 다 완전히 그냥 섞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 슬라이드 보면은 19절 끝나서 그 다음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가 누군데 감히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겠습니까? 만들어진 물건이 그것을 만든 자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흙으로 귀하게 쓰일 그릇과 천하게 쓰일 것을 만들 권리가 없습니까? 이 귀하게 쓰이는 그릇, 호세아 랭귀지에 자주 나오는 이야기예요. 만일 하나님이 노여심을 보이고 자기 능력을 알게 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멸망받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 벌하지 않고 너그럽게 참아주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있어서, 불쌍히 있어요. 여기도 제가 하이라이트를 못했는데 호세아 언어입니다. 영광을 받도록 미리 준비하신 사람들에게 그분의 풍성한 영광을 알리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서 영광을 받도록 미리 준비한 사람들에게, 여기서 미리 준비한 사람은 바로입니다. 말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바로를 준비시켜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는 그 스토리를 사도 바울은 자기 마음대로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자기 마음대로는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해석 전통에 의하면 바로를 사용하신 하나님으로 인지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사도 바울이 이게 너무 좀 심하게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방식을 우리가 오늘 배운다는 게 저의 설교의 초점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의 사람이고 사도 바울 시대의 사람처럼 구약을 읽어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즉 이스라엘을, 혹은 이스라엘이라고 표현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심, 이거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예요. 영광을 받도록 미리 준비한 사람들, 이거 바로라는 35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유대인 가운데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서도 불러내신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거는 구약에 없는 해석이에요. 유대인만, 히브리 사람만 구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불러내신 하나님, 우주적으로 이게 맥락이 바뀌어버렸다는 것이죠.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네, 가능한 이야기이고 우리가 이것을 붙잡는 것이 크리스천티, 기독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룩하신 그 사역은 이방인에게도 가능하게 한 구원과 영광과 긍휼과 자비라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면은 또 빨간 부분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예언서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내가 내 백성 아닌 사람들을 로암미죠. 로암미를 내 백성, 암미, my people이라고 부르시고 내가 사랑하지 않는 자를 나의 사랑하는 자로 부를 것이다. 자, 여기서 호세아서의 사랑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마치 호세아서의 바로 이야기가 안 나오듯이 사랑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사도 바울은 사랑이라는 말을 거기에 슬쩍 집어넣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포인트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사도 바울처럼 새로운 이미지네이션을 가지고 긍휼이라는 단어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더 붙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에서도 포함되는데, 그리고 이사야도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바다의 모래알 같을지라도 많을지라도 남은 사람만 구원받을 것이다. 여기는 좀 생략하고 주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이 땅에 철저하게 속히 이루실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만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않으하였다면, 씨가 뭐예요? 시드, 이스라엘 이미지입니다. 이스라엘 이미지를 남겨두지 않았다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었을 것입니다. 본래 이스라엘처럼 되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스라엘을 남겨두지 않았으면 이스라엘처럼 되어서 그렇게 말을 해야 될 것을 소돔과 고모라는 무시무시한 이스라엘 백성이면 너무나도 잘 아는 스토리, 우리 기독교인마저도 너무나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의 스토리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해석에 있어서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읽어내는 호세아를 저희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있는 것입니다. 세길교회, 세길, 세길로의 초청은 새로운 읽기로의 초대입니다. 그 전형은 신약교인, 초대교인들의 글 읽기 방식으로 초대입니다. 신약 제자들의 글쓰기 방식을 이해하라는 초대인 것입니다.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 중심의 글 읽기로의 초대인 것입니다. 글 쓰는 방식도 그렇고 글 읽는 방식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그냥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이유는 신약이다. 그게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약 시대는 신약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호세아서를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을 통하여 호세아서를 어떻게 듣느냐, 쓰느냐의 중요한 분수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텍스트니 컨텍스트니, 좀 더 어려운 말로 뭐 인터텍스트라는 말도 쓰는데 행간을 읽어낸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호세아 본문은 읽으면서 본문에 없는 이야기, 바로 이야기도 하고, 그죠? 또 무슨 이야기 있었습니까? 또 이사야 이야기도 하고. 사랑이라는 말, 긍휼이라는 말은 있지만 사랑하고 사실은 언어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더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세길교회 성도님들도 사도 바울의 글 읽기 혹은 사도 바울의 그 편지를 받아보는 글 읽기와 사도 바울처럼 글 쓰기에 참여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행간을 읽어내는 우리 세길교회가 되셔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주적이고 얼마나 막대한 그러한 파워를 가진 그 영광을 회복하는 분이신지 계속해서 읽어내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호세아서의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읽어내는 사도 바울의 글 읽기와 글쓰기를 저희들이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우리 세길교회에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나를 통하여서 호세아서를 읽어내라고 요구하신 우리 예수님, 저희들이 그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능력 없고 참 모자라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러한 방식으로 힘을 주신다면 저희들은 새 눈을 뜰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은 새로운 귀를 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